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8장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인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2008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 시를 소개하신 후 목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만의 그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축적된 그의 경륜을 만나는 것이요. 그의 현재의 인격과 능력을 만나는 것이요. 나아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이든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상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인간 역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은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우주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현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은 실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만남이기에 우리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역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현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우리의 만남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영화배우 차태현 씨가 찍은 CF 중에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커피 CF가 있습니다. 그 CF에서 차태현 씨의 직장 상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태현 씨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제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커피 많이 마시면은 코피나 코피. 그 말을 듣자마자 차태현 씨는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개콘보다 웃긴 건 상사의 썰렁한 농담이라는 카피가 나오고, 상사가 떠난 후 차태현 씨는 한숨을 푹 내쉽니다. 1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지만 이 장면에는 직장 생활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CF의 광고주가 잡코리아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 서바이벌 노하우 1위가 상사의 썰렁한 농담에 맞장구 친다로 나왔습니다. 2위는 상사의 잘못된 의견 제시에도 반박하지 못한다. 3위는 후임들과 상사 뒷담화 하다가도 막상 마주치면 90도로 인사한다였습니다. 상사의 썰렁한 농담을 듣고 과장되게 웃어주지만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사의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얄팍하고도 단편적인 인간관계의 전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러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둘째 치고 눈에 보인다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천 경영주가 경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 7장 8절의 내용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구절은 나무 액자에 멋있게 새겨져서 실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 구절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이유는 그것이 그 식당을 경영하는 이유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욥이 당한 고통을 지켜보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해준 권면의 내용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고난은 욥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행하신 정의와 공의의 결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착 확실하게 선행을 쌓아가다 보면 비록 지금은 폭삭 망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장대하도록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권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몽땅 무시한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욥을 아주 형편없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을 액자에 넣어 식당 경영의 모토로 삼는 모습과 욥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격까지도 모두 무시한 채 눈앞의 현상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또한 이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정을 지닌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언뜻 보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수업시간 학생들이 선생님께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질문에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항변과 자신들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16장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장 이전에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6장 이전에서 주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능력과 권위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군중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눈으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목도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라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세우실 새 이스라엘, 즉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 바위를 의미하는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역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품었던 마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권력과 군대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고 그러한 억압 아래서 그까지 착취와 부정부패가 사회 구석구석에 새까만 곰팡이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야 할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 종교로서의 역할과 본질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능력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나라, 그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천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 동일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천국 역시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였고 그들은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생을 불태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 주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밝히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마치 어른이 철부지 어린아이를 꾸짖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계산에 따르면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고 그 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을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력의 중심이어야 할 당사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17장에서 주님은 제자 3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신 아들 예수님을 이 변화 사건을 통해 꼭 품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계산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7장 뒷부분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리페오는 번민하다, 슬퍼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연회 석상에서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역시 리페오입니다. 이 리페오는 마치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심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야 하는 헤롯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집어삼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 재차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죽기라도 하신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이러한 복잡한 심경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자칫 틀어질지 모르는 복잡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은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이어주는 접속구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은 성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시 성전세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이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요구했을 때 주님은 이 세상 임금들의 예를 들어 그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성전이 곧 주님 자신이며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가족,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황제의 아들들이 로마 제국 예,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듯이 주님과 제자들 역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들은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내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라니 베드로가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이 다시금 베드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성전 그 자체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를 당신의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의 주역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만은 성전세를 내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크지도 않은 권리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마도 투덜투덜하면서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고 자신의 그 무너지는 억장을 자신의 동료들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건설하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로부터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개정개역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주님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주님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장차 주님과 함께 세우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바쳐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항변이 이 질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왕국을, 위대한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새로 건설할 나라에서 누가 더 많은 공적을 인정받고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와 많은 특권을 차지하게 되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전함이나 겸손함과 같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대답은 그러한 차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스트레포는 몸이나 시선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4절의 낮추다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혹시 펜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대로 3절의 돌이켜, 4절의 낮추는, 그리고 5절의 영접하면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세 단어를 연결하셔서 여백의 천국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천국은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식당의 액자는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액자를 걸어두는 식당 주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식당 겸 예배 때 그 액자를 사서 선물해 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천국의 이상향에 집중해 있는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크고 위대한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한 교회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천국은 둘째로 낮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겸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사용된 어린아이는 6절과 10절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 곧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나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페이노라는 동사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셨기에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기에 우리를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를 온전히 품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내 자신을 디딤돌로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천국은 셋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곧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 주님은 6절에서 10절을 통해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써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2톤이나 되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또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는 등 주님은 매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5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실족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은 작은 자, 곧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존중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의 유무나 교육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가 어떠하든지 천국은 누구든지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 곧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는 장애를 가졌거나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작은 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즉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12절 이하에서 주님은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남아있는 양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교회가 크고 위대한 것을 지향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한 나라의 건설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더냐? 천국은 오히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 정반대되는 곳이란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는 곳이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그 어떤 자라도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다. 누구는 특권을 누리고 누구는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긴 채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이 세상의 나라이지 천국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로마의 군대가 지배했고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지배 구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사고를 깨트리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또 어떠해야 하는 곳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천국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영접할 때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친히 낮아지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쫓아가는 위대함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교회를 꿈꾸기보다 주님의 시선을 좇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